예,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신명기를 지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은 부유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이 자신을 살피면서 조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부유할 때에 조심하자 하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라. 조심하여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암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명하사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인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령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인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으시고요, 그들에게 경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항상 이마나 팔에다가 차고 다니면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문지방에다 붙여놓고도 그걸 암기하라 그럽니다. 그 내용인즉 출애굽기에서 이미 두 가지를, 유월절에 대한 것을 지켜라. 유월절에 대한 것은 우리 잘 압니다.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첫 아들들, 애굽 사람들의 첫 장자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별하라. 장자에게는 두 몫의 복을 줍니다. 굉장히 아주 지금 현재는 전부가 장자니까 뭐한 몫이만 주면 되겠지만은 옛날에는 자녀가 많았어요. 저희 집 같으면 여덟인데 제일 장자 우리 복을 두배 주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미 38년 9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38년 8년 9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난 때에 이제 건너편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복을 받는 길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문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느냐? 그래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그러면서 불순종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대적으로부터 고통당하고 하는 그런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그러한 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유하게 될 때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아주 약속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확증과 그러한 결단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잘 사는 게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잘 사느냐?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겁니다. 잘 살고 평강을 얻는 것은 물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겠지만 물질이 없을 때 해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이고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없고 윤택하고 부유한 생활을 할 때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져 가지고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복을 내려 주실 때 우리의 풍요하게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하게 살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모든 대적을 다 그들이 밥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점차 등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자신들로 간단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세로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이처럼 건강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등등의 많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는 자에게는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길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에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세월 열두 사사를 세우시면서 그 사사들마다 그러한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더욱 열심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오늘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태하게 쉬운 신앙에 빠질까 조심하랍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나가 어떻게 살까? 내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이미 와서. 그래서 그가 매년 여행 다니는 것만 해도 무수하게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닐 곳이 없답니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뭐에 취미를 붙였냐면 골프에 취미를 붙였답니다. 새벽 일찍 3시에 골프 치러 저 멀리 좋은 골프장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참 자기 자신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붙잡힌 바 되어서 새벽 기도까지 하셨던 분이 점차 골프로, 점차 세상으로, 점차 이건 뭐냐? 세상으로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하나님에서 나 중심으로 자꾸 가다가 결국은 육신이 연약해서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부자가 되고 하게 되면은 나태해진단 말입니다. 가난하게 되니까는 유럽도 한번 가봐야 되고 이스라엘도 한번 가봐야 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가보지 못했으니까 소망이 있어서 그걸 향해서 열심히 마음도 준비도 하고 돈도 좀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나태해진단 말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사람도 사람 같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전부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최고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이렇게 나태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때 가장 경계할 일 중 하나는 육신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내 육신적으로 나태해지는 것도 지금 안타까운데 신앙적으로 정말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많은 우리의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돈이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보니까는 밀리언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질은 아주 순간순간 더해지기도 하고 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세상인데 우리는 어떠냐.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광야 고달픈 생활 속에서 거의 이제 38년, 39년을 지금 헤매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람 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에게 약속한 적과 꾸리는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는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까 두렵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지금 그러한 것을 경계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라지만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는 하나님마저도 원망을 서슴치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살다가 우리의 자산이 없어져 보세요. 원망합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아니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새벽기도도 잘 나가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가죠. 근데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습니까? 원망한다. 그건 잘 했으니까 원망할 수 있겠죠. 사람한테는 원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고난의 역경 속에서 자신들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원망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마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확신, 그 믿음을 갖고 산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으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게 되니까 두 번째 일어납니다. 넘어집니다. 일곱 번째 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덟 번째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넘어지는 것을 주님은 슬피 보실 거예요. 안타까워 보실 거예요. 긍휼히 보실 거예요. 왜 그럴까? 그때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그 힘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단 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이념과 사상에는 결코 간사한 것이 없답니다. 그러나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간사한 일면이 우리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그럽니까? 내 육신이 그러한 것을 나타내 준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옥중화라는 연속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편을 이제 한번 된다고 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그걸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요, 참 아주 권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죽여서 다 없애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하고 원수인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이렇게 잘했는데 저는 나에게 왜 이처럼 할까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더 기도해 주고 더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느 날 그가 상상도 못할 복이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차 자기가 그 복을 누리고 살다 보면은 내가 우쭐해진단 말입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내가 전부인 양 느껴집니다. 옛날 제가 화곡동에 있을 때에 10원씩 주고 땅을 샀습니다. 한 평에 10원씩 주고 샀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곳에 개발한다 하니까는 그 10원짜리가요, 이제 만 원으로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원짜리 산 사람은 만 원이니까는 굉장히 돈을 벌었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만 원은, 그거 우리도 사놓으면 벌겠다. 10원을 때 샀으면 얼마 좋을까 했는데 그 아니에요. 만 원을 때 또 산 사람이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10만 원. 지금은 거기 화곡동 지역에 얼마나 부흥했는지 지금 한 평이 얼마인지 압니까?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막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만 원을 때 사놨으면 된다는 건데 그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때 소망이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땅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벼락 부자가 됐어요. 흥청망청 쓰고 다 그렇게 살고 뭐 합니다만은 어쨌든 연약할 때 우리가 이따가 강하게 되면은 그때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꾼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끝없이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한단 말입니다. 첫째 자기 뜻대로 해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신뢰로 솔로몬의 왕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임금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니까 임금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 뭐라겠습니까? 임금이 되는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또 그분 부하를 귀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얼마나 그 참 하나님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되고 그가 강성해지고 세계 모든 나라보다도 그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에게는 많은 유혹이 따라게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딸을 주면서 결혼을 맺게 되었고 애굽의 말을 수입하기 위해서 많은 애굽을 향했고 금은보화를 얼마나 축적했는지 그의 모든 그릇이 금은보화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릴 때 그 마음과 마지막에 그의 말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영광,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그가 모든 걸 했는데 자기가 쌓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모두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자기 뜻대로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눠지지 아니했을 거란 말입니다. 풍요한 삶을 살게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참 풍요하게 사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데 참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에게 빠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은 어떤 것이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정을 극단적입니다. 내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첫째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첫째가 되어야 되고 내 모든 일의 첫째가 되게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다 하나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불의의 사고로 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안전하게 되고 풍원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점차 하나님 잊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들여온 그러한 모든 여인들로 인해서 많은 신들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밀곰, 뭐 바알신, 아세라신, 뭐 그밖에 많은 신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러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잊어버리고 말아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멸망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할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합니다. 시험은 어떤 것이 시험입니까? 잘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니라 주님이 자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진리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국에 우리가 발자국 올려놓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첫 경인 것을 깨달아 듭니다. 원망과 시험하는 그러니까 시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 데리고 왔느냐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길입니다. 불신앙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서 보니까는 바로 하나님 보좌까지 높이 올라가서 그에 비기자 하는 사람 아닙니까? 불신앙이에요. 하나 먹고 비기해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비긴다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행하는 자 바로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면 그 시험이란 말입니다. 아는 것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그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복을 받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된 삶을 사는 길이에요. 복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 복된 삶이지요. 때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도 복된 삶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자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수 있는 은혜자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할 때 주여 주님이 어디 계시니까 하고 주님을 불러서 주님께 내 소원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된 길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하는 거거든요. 복된 삶을 감사하시면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이걸 주셨을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요?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혼돈에서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공허에서 실질적인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어둠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에게 밝은 진로를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두리번거리며 찾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은 너무나 허상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찾아야 다 썩을 것밖에 없거든요. 내게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나 죽으면 그건 썩어져지는 거거든요. 내 자손에게 간다? 아니 그 자손에게 가면 뭐할 거예요? 그거 썩어지는 거예요 전부가.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한심스러울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잠에서 일어날 때도 주여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죽었다 하는 건 전부 잠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건 죽은 거거든요. 도둑이 어느 때 들어온지 아십니까요? 그 집에 가서 불 켜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답니다. 보고 있다가 불이 딱 꺼지고 10분 딱 지나고 나서 들어가면 들어가도 깨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도둑은 그렇게 한답니다. 마찬가지 우리 죽은 거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를 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 나는 잠을 자서 의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하게 하고 내 피를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해서 나를 살려주신 거거든. 감사한 거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항상.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13절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전심으로 찾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정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때그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더 바랍니까? 내 통장에 예금이 많이 드는 것? 예, 그것도 좋지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때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 알고 있는 걸 뭐하러 다시 묻고 다시 시험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부요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부요하고 아주 정말 넘치도록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기쁨을 하나님께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만금을 하나님께 드려봐도 하나님 그건 필요 없어요. 뭘 받으세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백만 불을 바쳤어요. 내가 백만 불 바쳤으니까 교회에 수석장로가 된다라고 해서 자랑하고 다니는 것? 하나님이 제일 아마 그 교회는 기쁘지요. 왜요? 그 많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기쁘지만은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기뻐서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해서 넘쳐서 그 감사가 넘쳐서 아무리 다 드려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정말 부요할 때 우리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 더욱더 우리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